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현관을 통해 들어갔지만 자신을 대면 조사한 경찰이 불법 체포에 참여한 인물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여기에 물러서지 않고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들을 수사할 수 있으며 조사 거부는 출석 거부로 보고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초강경 대응을 폈습니다. 현장 바로 연결해보죠. 자, 박현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오후 들어 조사자를 교체하라며 조사실 자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조금 전 다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자는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조사가 재개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앞서 오전 조사에 임했던 윤 전 대통령은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조사를 맡은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자신을 불법으로 체포하려는 시도를 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이 조사를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에 나선 건 민망한 일인데다 특검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며 검사가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특검은 박 총경이 대통령 체포에 나선 사실이 없어 이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불법 체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대면 조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형사소송 소속법상 조치를 취해야겠다며 강공을 폈습니다. 이에 버티던 윤 전 대통령 측도 조사에 복귀한 걸로 보이는데요. 특검 측은 오후 7시쯤 상황을 종합해 다시 설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사가 좀 순조롭게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박 총경을 앞세워 오전 10시 14분부터 체포 방해 관련 조사를 약 1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술 거부 없이 수사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게 특검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특검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비와 폰 삭제 지시 혐의 수사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진행이 중단됐다. 겁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외부에서 변호인 연락을 받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인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며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한 변호인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특검팀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로 돌아왔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지하주차장 이용 요구 등을 단칼에 거절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지연이나 회피에 초강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석 전에 지하주차장 앞을 아예 차단한 것도 그런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조사 거부는 출석을 안 한 것으로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회피에 이유를 대면 특검은 그 이상 강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 앞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당당히 조사받겠다고 말해온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본질과 멀어 보이는 이유를 대면서 한때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조사를 맡은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출동했었다면서 이는 불법 체포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특검은 물러서지 않고 수사 방해를 하고 있는 변호인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변호인들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박창환 총경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인물이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총경이 자신들이 고발한 인물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 총경은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는 현장에 가지 않았고 2차 영장 집행 시에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영장 집행에만 관여했다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겁니다. 특검은 누가 저를 수사해 주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주도한 건 공수처였기 때문에 경찰을 공격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한 수사 주체 대상으로 고발을 남발해 조사 전체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주장을 내놓자 즉각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박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면서 변호인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수사 거부 패턴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공수처에 체포돼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반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도 모두 거부했는데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 형평성과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유를 들며 반발했습니다. 피의자와 협의 안 된 일방 통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지하주차장 이용이 거부당하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 특검의 단호한 대응은 오늘 내내 이어진 패턴이었습니다. 특검은 이른 아침부터 지하주차장 출입문 자체를 봉쇄하면서 비공개 출석 가능성을 없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차례 입장문을 내며 장외 여론전을 폈습니다. 이어서 이세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경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가 내려와 있고 진입 금지 팻말도 세워졌습니다.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 병력도 배치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출석을 앞두고 줄곧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구했습니다. 비공개 출석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하다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자 현장, 즉 지하주차장 앞에서 출입을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늘 출석 2시간 전부터 지하주차장을 차단하고 비공개 출석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차량은 곧바로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지나야 했지만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현관으로 공개적으로 들어갔지만 들어가자마자 변호인단은 특검보들에게 출석 방식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 직후 특검이 폭주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령과 적법 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이냐며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출석 장면 공개는 피의자 인권 침해라며 공개적인 망신 주기를 통한 정치적 선동이고 여론몰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날짜가 정해지자 비공개 소환을 이슈화했습니다.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전혀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받으러 들어간 이후 변호인들은 여러 차례 입장을 내며 특검을 비판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은 변호인에 대한 수사까지 언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런 회피 전략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특검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법조팀의 김태영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 박현주 기자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지금 뭐 오후 조사가 다시 시작이 됐다고 했습니다만 한동안 어쨌든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회피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적어도 겉으론 당당히 조사에 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며 특검을 비난하고 장애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특검이 법을 지키지 않고 폭주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담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비공개 출석에 집착하는 건 어떻게든 그게 선례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오늘 첫 조사지만 내란 특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병 특검도 반드시 윤 전 대통령을 부를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도 3대 특검 모두에서 부를 가능성이 큰데 자신이 공개로 출석하면 김 여사도 공개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거를 문제 삼았죠?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에 조사관으로 경찰인 박창환 총경이 들어온 것에 대해 대단히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사무실에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한 것이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 경악스러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조사는 검사가 하라며 특검이 준비가 안 됐다고도 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단순히 조사 대상이 불법 체포에 가담했다는 법적 시비를 거는 것을 넘어서 경찰 자체를 폄하하는 듯한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오후부터는 아예 대기실에서 나오지 않으며 한동안 조사 거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이른바 버티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와 영장 집행에 반발한 것만 10여 차례에 달합니다. 계엄 직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의 회피는 계속됐습니다. 주장하는 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 날에도 경호처는 위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라며 수사관들을 막아섰습니다. 지난 3월 7일 풀려난 이후에도요, 경찰이 비아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포착해 세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모두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특검이 매우 강하게 나가는 건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리고 특검은 조사 거부를 계속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조사 거부는 출석 거부와 같다며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석 거부는 체포영장 발부의 사유가 됩니다. 최근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건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는 받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 법원의 이런 기각 사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허위 사실을 동원해 조사를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장애 홍보전을 펴는 변호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것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의 김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대해서 민주당은 법꾸라지 행태라며 잠깐의 면피성 출석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앞서 탈당했던 홍준표 전 시장은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지상 출입구를 통해 전격적으로 특검 조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작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오후 조사에 불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면 범죄자답게 수사를 받아야지 법꾸라지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출석은 했지만 아직도 본인이 왕이나 면책특권을 받는 특별한 존재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피성 출석만으론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고 강력하게 다그쳐 압박 조사해야 한다. 검찰 독재 몰락의 시작이자 검찰 해체의 신호탄이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선 조사 담당 경찰을 배제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첫 조사부터 마치 쇼핑하듯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너 조사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라, 교체해라. 어떤 피의자도 그런 요구를 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이 공직자였던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매우 불성실한 태도이다.
국민의힘에선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당원이 아닌 만큼 입장을 내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총장 출신이라며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이제 조사가 다시 재개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특검 측과 어떤 협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네, 특검팀에서는요,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이유는 수사를 주도했던 이 박창환 총경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체포영장의 불법성 관련해서 고발했던 피고발자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조사가 피고발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불공정한 수사를 우리가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자를 바꿔달라는 요구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팀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1차 집행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사의 공정성에 시비가 없다라는 부분을 들여서 설득을 해서 아마 네. 다시 한번 또 조사실로 들어온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도 아마 본인의 변호인과 이대로 자택으로 돌아가는 선택지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 특검이 보이고 있는 이 강한 의지를 봤을 때 다시 한번 더 체포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다시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 명시된 혐의가 11가지인데 오늘 좀 밤늦게까지 심야 조사를 할까요? 어떨까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심야 조사를 희망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1차 소환 때부터 공개 소환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란 특검 등 이제 세 개의 특검에서 수회 아마 소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어진 소환도 모두 공개 소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텐데 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섯 번을 조사받는 것보다는 길게 두 번에 끝내는 것이 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최대한 심야 조사를 통해서 조사 횟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혹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오늘 결국 조사를 끝내 거부하고 자택으로 돌아갔다면 아마 특검팀에서는 구속영장, 내지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바로 청구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봤겠지만 네. 현재 다시 조사실로 돌아왔고요. 조사가 재개된 만큼 바로 체포영장을 하기보다는 이제 구속영장 수순을 아마 고민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고 처음에 조사 초반에 특검팀에서는 오늘 조사 분량 중에 외환 혐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외환 혐의까지 추가되어야 조금 더 안전하게 영장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사 때 아마 외환 혐의까지 커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소환이 있을 것 같고 외환 혐의까지 모두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오늘 조사 중이든 아니면 또 추가 소환을 했을 경우에든 또 이렇게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윤 전 대통령이.
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외관은 조사를 피하지 않는 외관을 작출하고 네. 국민들이 볼 수 없는 조사실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도 이 소환 요구에 외관상으로는 응하지만 아마 수사와 조사 절차마다 계속 위법성에 대한 시비를 충분히 걸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즉 소환 요구는 들어주지만 하나하나 쟁점마다 법적인 위법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들어서 조사를 중단하는 형태를 반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창환 총경의 수사를 문제 삼으면서 조사를 한동안 거부했잖아요.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미리 준비한 것 같진 않습니다. 미리 준비한 전략이었다면요. 아마 오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오전에는 조사를 받았고요. 점심시간 차 이제 휴식시간에 갔다가 외부에서 어떤 언론의 공보 역할, 이 장외 여론의 역할을 담당하는 외부에 있던 변호사가 이 조사 과정에 대해서 아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내용을 듣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후 조사가 불발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미리 준비한 전략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 사소한 절차상 위법성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전략은 읽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서도 특검팀에서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갈 때 이 절차적인 위법성이 시비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절차를 좀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특검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분위기로 읽혀요. 변호인단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수사에 착수를 하고 변협에 통보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 앞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른 특검 수사에는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소환을 거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요. 이 내란 특검이 아니라 다른 특검에도 만약에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다른 특검도 바로 체포영장 청구하는 수순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환 자체는 거부하지 않고 응하되 한 가지 한 가지 형사소송법상 충분히 위법성 시비는 저는 충분히 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절차마다 특히나 이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특별검사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수사방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지적을 했는데요. 네. 특검 법안에 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수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호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죄가 인정된다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게 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변호인들에게도 허위의 장애 여론전을 펴지 말라라는 취지로 아마 내란 특검을 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기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다시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게 될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기재부와 법무부 등 나머지 8개 부처 장관 인선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이 차명 부동산 등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물러난 가운데 대통령실이 차기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유력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봉 전 차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 수원 19기로 법조계에 입문했고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이른바 검찰기획통입니다. 봉 전 차장이 민정수석으로 최종 임명되면 오 전 수석에 이어 또다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기용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아야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대통령 입장에선 검찰 특성을 꿰뚫고 있어야 일을 시키기 좋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특별히 잘한 건 없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와 교육부 등 나머지 부처 8곳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의 경우 예산기능 분리,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중요 개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은 내각에 대해서는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점검 중이고 그래도 너무 늦지 않은 선에서 아마 인선 발표, 내정자나 혹은 후보자 발표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상당 부분 진용을 갖출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서 후폭풍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를 깔고 앉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일할 준비에 해당하는 상임위 구성은 하루라도 빨리 매듭 지어야 합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민주당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그간의 전례를 민주당이 무너뜨렸다며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음으로써 견제와 균형 속에서 제대로 된 법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면서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법사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며 노텐더홀에서 이틀째 철야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도 날을 세웠습니다.
말로만 협치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독주이고 독재 아니겠습니까? 이 의회를 깔고 앉아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총리 인준은 물론 추경심사까지 연계해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사위원장 자리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 자리를 볼모로 국정 발목잡기를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는 또다시 강하게 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제2의 조국 사태와 같은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을 멈추고 즉각 총리 인준에 협조하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15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집값 상승을 이끄는 고가 아파트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최근 석 달 동안 매달 1억 원씩 오르더니 얼마 전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근처의 같은 평형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매달 1억 원 가까이 값이 뛰어 이달 초 최고가인 1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단가에 24평, 34평을 사지 못하는 분들, 15억에서 20억 내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신축으로 있는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곳이 어디다 보니.
하지만 오늘부터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돼 영끌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12억짜리 마포구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원래는 LTV 70%를 적용해 8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 현금 3억 6천만 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6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와 현금이 6억 원은 있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15에서 20억 사이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이번 그 정부의 대출 규제에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또는 이전 수요가 주택을 구매하지 못할 수 있어서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 있는 10억 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은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전망입니다.
대출 6억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좀 재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산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뿐 아니라 공급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무역 상대국들에게 관세율이 담긴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8일까지로 예고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연장되는 게 현실적으로 유력한 가운데 상대국을 압박해서 협상력을 더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단축할 수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무역 상대국에 서한을 보내겠다고도 했습니다.
At a certain point over the next week and a half or so or maybe before we're going to send out a letter. We talked to many of the countries and we're just going to tell them what they have to pay to do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And
미국이 밝힌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기간을 유동적으로 밝힌 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영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관세 협상 체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 미국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주부터 미국에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략 또한 한미 통상 협상을 통해서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딜을 만들겠다는 한국 측의 선의, 굿페이스와 의지를 알렸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종류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 대상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어떤 공급망에 관한 뭐 결정을 하고 뭐 생산시설을 운영하는데 굉장한 불확실성이 따를 걸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한미 관세 협상 진행 상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일부 주에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일부 외국인들이 원정 출산까지 가는데 이제는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이 일부 효력을 얻게 된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는 걸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받아들인 겁니다. 불법 체류 중이거나 임시 비자를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이민은 물론 원정 출산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들 주에선 출생 시민권을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일단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소송에 나서지 않은 텍사스 등 다른 주들에선 시민권이 제한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했습니다.
This was a tremendous win today. This is really also a decision based on common sense.
다만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 폐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People who are harmed around the country by President Trump's effort to end birthright citizenship will be able to go and get protection from the courts for this fundamental American right.
이 정책이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부모의 신분을 일일이 검증해야 하는 데다 출생 시민권을 허용하는 지역에서 원정 출산할 경우 시민권 부여 기준을 둘러싼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미국이 지난 주말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며 북한과 갈등이 있다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개입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을 봉합한 만큼 북한과의 대화에도 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달 초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의 초안을 써서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 외교관들이 받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6살 투자 리딩방 총책이 오늘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는 고물상에서 불이 나서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경찰과 함께 공항 출국장을 나옵니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리딩방을 운영한 26살 A씨입니다. 지난해 11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이후 7개월 만에 강제 송환된 겁니다. A씨는 가상자산 등의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 199명으로부터 1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국내외 공범 31명 중 29명을 검거한 경찰은 나머지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가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경남 진주의 한 고물상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4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5곳이 불에 탔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손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포크레인에 눌러서 진화 작업을 했었거든요.
오늘 새벽 5시 20분쯤에는 전북 익산의 싱크대 판매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 한 개동을 모두 태운 불은 인근 상가와 주택 일부, 차량 3대를 태우고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 강서구에서는 어젯밤 11시 반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SUV가 추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나면서 다른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30대 남성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편인 시즌3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외신들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게임 오버라는 혹평도 나왔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왜 나만 살려둔 거야? 아직도 사람을 믿나?
오징어 게임의 대미를 장식할 3편이 전 세계에 공개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외신 매체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뼛속까지 깎아내리는 잔혹함으로 돌아왔다며 찬사를 건넸고 영국 가디언도 결말이 믿기지 않는다며 신선한 기대감을 덧붙인 가운데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혹평을 내놨습니다. 기사 제목을 게임 오버로 붙이며 그 어느 때보다 1차원적이고 예측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식이 반복되고 상상력이 부족하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영화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도 결말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길이만 길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일반 관객의 평가를 뜻하는 팝콘 점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점수는 50점입니다. 1편과 2편은 각각 84점과 63점을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시청률은 일단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편은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에 올랐습니다. 다만 시리즈가 공개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드라마 영상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유출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서울시는 오늘 밤 광화문 광장과 시청 광장에서 4년간 이어진 시리즈의 마침표를 찍는 기념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올해 들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주말이었습니다. 오락가락 장맛비가 습도를 끌어올리며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비는 그치겠지만 더 더울 거란 예보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일찍 개장한 해수욕장에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밀양은 한낮에 37도 가까이 올랐고 경주도 36도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28도에 머물고 햇볕이 강하지 않았지만 걷다 보면 금방 땀이 날 정도로 더웠습니다.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긴팔을 가지고 나왔는데 걷다 보니까 너무 좀 덥게 느껴져서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실내에 들어가게 되고
따뜻하고 습한 바람과 산발적인 장맛비가 습도를 끌어올리면서 체감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약간 어항 속을 걷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습해서 약간 불쾌지수가 좀 더 높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오늘 밤 사이에도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흐리고 후텁지근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0도, 광주 33도, 대구 36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충남은 내일 오전, 강원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